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과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양자 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역 불균형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비날리 일드림 총리와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와 난민 사태 안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터키는 마침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쿠르드 반군들을 대상으로 지난 7개월간 벌인 소탕작전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일드림 총리는 유프라테스 방어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다음 작전은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한 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터키 정부가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타이완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타이완의 군사훈련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토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평화와 안정,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빈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이번 훈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타이완의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양경비대는 이투아바 섬 주변에서 내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일상적인 실탄 사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이라크의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현지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다며 민간인 보호는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에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이번 달 이곳에 가해진 공습으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어제 의회에 중동국가 바레인에 대한 전투기 판매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레인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 19대를 40억 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반정부 단체에 대한 바레인 정부의 강경 진압 등 인권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 직원이 중국 정보요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국무부 직원 캔디스 마리의 클레어본 씨가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 관리들로부터 현금과 컴퓨터, 식사, 여행, 아파트 등 수만 달러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정보요원은 특히 이 같은 금품 제공의 대가로 클레어본 씨에게 미중 경제회의에 관한 미국 정부 내부의 분석을 요구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클레어본 씨는 그러나 연방수사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요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숨겼으며 법무부의 공무상 소송 절차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6일과 7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연합 특수 작전 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6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핵폭탄으로 폭발 위력을 키워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해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30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지난 1차에서 5차 핵실험과는 달리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증폭 핵분열탄이나 초기 형태의 수소탄 등을 동시에 터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6차 핵실험으로 핵 개발을 결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다양한 핵폭탄을 터뜨려 폭발 위력을 키워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며 하루에 시차를 두고 동시에 터뜨릴지 아니면 하루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핵실험을 할지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다중폭발 시험 가능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위력이 큰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떤 실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력을 계속해서 증가시켜가면서 여러 발 터뜨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해서 조건을 좀 달래가면서 터뜨리는 방법이 있고 예. 위력은 증폭형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한 3,40에서 한 200kg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증폭형을 할 것 같긴 하고 위력이 큰 거 그 와중에서 답발 실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준비 작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준비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중폭발 시험 관련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준비 작업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력이 크다. 파키스탄식으로 한꺼번에 뭐 우라늄탄하고 뭐 다 같이 이제 시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죠. 그때까지는 지금 뭐 5차까지 이렇게 보여준 거는 매번 이렇게 조금씩 임프루브 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준비 작업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이나 뭐 이런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준비하는 영역이 굉장히 그 넓다는 거글랑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제4차 핵실험 당시 수소탄 핵실험을 마쳤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북한이 이제 와서 다중폭발 시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식의 다중폭발 시험은 핵실험 경험이 부족한 나라가 한꺼번에 핵을 여러 개 터뜨려 정보를 수집하고 핵실험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당장 6차 핵실험보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도 선택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따라서 급상승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외교부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원유 공급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의 배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와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된다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군사 장비들 움직이는 것, 모든 게 원유가 들어가죠. 그다음 급운이 아니고 경제 각 부분, 그리고 인민들 땔감이죠. 이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원유 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원유 공급 중단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6일과 7일 이틀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션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두 정상이 플로리다주의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전 세계와 지역 그리고 양자 간 관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도 오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s.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A good place to start would be through aggressive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s Mr. Wilson's resolution.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 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맥콜 의원도 대북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pursue more aggres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such as secondary sanctions to crack down on North Korean front companies.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북한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y send a clear message that we need a careful and comprehensive strategy aimed at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hina's decision to punish South Korea is not only regrettable, it's inappropriate. Frankly, China is sanctioning the wrong Korea.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새롭게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도 이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핵과 북한 문제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은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 의회의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 한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한 미국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군사 조치를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선택할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적용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 a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일부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으며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흑사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대북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대북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동맹국들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our allies are ironclad and will endure.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일 두 나라가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를 비롯한 비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partners on non-proliferation issues, including uphold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이에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조기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대북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 대화가 제재와 협상 등 기존의 방식들에 집중되자 방청석에 있던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이 정권교체 이 두 단어는 왜 언급하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Two words that haven't been used. Regime change. If we're convinced that the North Koreans won't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북한의 핵무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권 교체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코사 소장은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수단을 통해 김정은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독일 마샬 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북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건 오설리번 하버드대학 교수가 정권교체를 언급합니다.
I'm struck that both of you said we need to throw everything we can at this problem, but both of your lists don't include regime change.
앞서 발언한 토론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란 말은 제외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설리반 전 부보좌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옹호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부담이 큰 무력 사용이나 정권 붕괴 시도보다 중국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친중국식 정권 교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브렛 스테핀슨 논설 부실장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분명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인책과 제재를 모두 사용했지만 실패한 만큼 우선 친중국 방식의 정권 교체를 중국과 협의하고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중국을 압박하며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강력히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랄프 코사 소장은 28일 VOA에 친중국식 정권 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can tell the Chinese if you support our efforts at regime change, we will support efforts at having a pro-Chinese.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보다 덜 적대적인 친중국식 정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주 브뤼셀 포럼에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쉬운 방법이 없고 정권 붕괴 시도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 easy way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셔먼 전 차관은 대신 국제사회가 공조해 지금까지 구사했던 모든 방법을 동시에 동원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며 핵무기와 정권 생존 사이에 태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정부에 정권 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그를 권좌에서 축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failure for him to change his policy leaves us with very few options other than trying to remove him from power.
코사 소장은 정권 교체 압박 방식의 하나로 대대적인 대북 전단과 방송 등을 통해 정확한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벤의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그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elling him if he does more tests, we will take actions that will hurt him in his internal politics, which goes towards regime chang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고 고립시킨 책임을 제기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수뇌부를 겨냥한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특수작전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수많은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 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선제적 특수 작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도발자들에 맞선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선제 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 공격뿐이라며 북한군의 핵 타격 조준경은 미국을 주시하고 있고 움쩍하기만 하면 미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특수작전 훈련에 맞서 거친 언어들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미한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기도까지 드러났다며 북한식 선제 타격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부에 이어 외무성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향후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한편으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장 또는 충돌 또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도발적인 행태 자체의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도발에 대한 정당화, 책임 전가, 명분 축적 이와 같은 측면들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강경책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지는 흐름에 맞서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너희들이 하더라도 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테이블에 얹어놓고 이제 중국한테도 이 결국은 미국한테 뭐 핵 문제와 이제 평화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수뇌부 공격에 대해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서별로 충성 경쟁 차원의 거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반복된 도발에 집착할수록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핵개발보다 동맹 강화에 주력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택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My personal opinion is that would be a mistake. It is Japan's decision to make, but that would be a mistake for a couple of reasons.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29일 미국 아시아 연구소가 미 의회의 아태 지역 접근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핵 프로그램 추진에 많은 비용이 들고 미국이 핵우산 등 방어 자산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s really expensive to have a nuclear weapons program. It costs a lot of money. I think both the UK and France.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전략 핵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다며 1945년 핵무기 피해를 기억하는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동맹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희소한 국방 재원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the best way for Japan to use its scarce defense resources is in ways that would reinforce the alliance rather than pursuing a separate nuclear program.
이어 일본 스스로 선택한 길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며 미국과 매우 긴밀히 공조해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고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미국이 일본에 X-밴드 레이더를 전개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도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29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 안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ces political prisoners to work themselves to death in coal mines to finance its nuclear program.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탄광으로 보내 죽도록 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이날 발언은 안보리의 논의 범위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일부 나라들이 안보리의 역할을 평화와 안전으로만 한정짓고 인권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전은 인권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is, peace and security cannot be achieved. In isolation from human rights.
인권 침해가 분쟁의 부산물이 아닌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굴욕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폭력에 의존하게 되고 인간성과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 역시 반드시 복수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도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인권과 안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시점이 왔다고 강력히 믿는다면서 이사국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4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헤일리 대사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헤일리 대사는 전통적으로 안보리의 인권 논의에 반대해온 나라들을 의식한 듯 우리는 어느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는지 또 이들이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변명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안보리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노르웨이 잡지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이 경기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의 축구 전문 잡지인 조시마르는 적어도 11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최 도시인 상테르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테르페테르부르크의 대형 아파트 건설 전문업체인 달피테르 스트로지가 지난해 8월 말 북한 노동자 60명을 경기장 건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외관을 치장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곧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화 아파트 건설업체인 스벤선지가 북한 노동자 50명을 투입했고 이들에게는 페인트 작업이 맡겨졌습니다. 잡지는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현장 감독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로봇처럼 일만 했으며 매우 불행해 보였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경기장 옆에 울타리가 쳐진 제한구역 내 화물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들 중 한 명이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현장 감독은 전했습니다. 이 현장 감독은 다른 북한 중개인이 자신을 찾아와 2016년 말까지 24시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숙련 노동자 100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개인은 북한 노동자들의 총임금으로 600만 루블, 미화 1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중 7만 달러는 북한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회사와 노동자들이 나눠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10달러를 지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감독은 당시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 그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잡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슈샤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때가 토요일 오전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입구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벽 뒤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북한 노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임시 매점의 여성 종업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한다며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여러 국제인도적 기구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이 같은 상황을 노예와 인질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고 90%를 착취당하고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지는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24시간 감시를 당하며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북한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조치와 대조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담둥시와 평양을 연결하는 전세기가 28일부터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라며 전세기 취향으로 국경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기 취향 외에 단둥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반나절 일정의 신유주 관광 상품도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해당 상품 이용자 수가 올해 초 현재 2만 명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광 관련 사업은 단둥시가 위치한 압록강 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백두산에 가까운 지린성 옌벤 조선 자치주의 허룽 씨는 북한 무봉 관광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봉 관광 특구는 삼지연군 무봉 노동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룽 씨는 무봉 특구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측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해당 특구에 50년간 개발권과 경영권, 사용권을 허룽 씨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무봉 특구를 통한 백두산 관광과 삼지연 관광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룽 씨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무봉 관광 특구 내 기반 시설 건설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무봉 특구를 통한 북한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예산 300만 달러를 들여 두만강 팡촨부두의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검사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춘시 동쪽 끝에 있는 팡촨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합니다. 훈춘시는 유람선을 타고 팡촨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 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또 지난 9일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전력 사정이 지난해 다소 호전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인사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의 전력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온 한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 4, 5년 동안 방북할 때마다 경험했던 정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큼 평양의 전력 사정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북중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해온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도 중국과 국경을 접한 신의주 지역의 경우 밤에도 환한 불빛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동 세관과 신의주 세관 앞에 중조 우이교와 새로 건설한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 조명, 즉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의주 청년역, 또 그 주변에 있는 중국계의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건물, 그 외에 다른 지구에도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매우 조명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단동과 신의주, 남신의주, 평양을 잇는 일본 국도에도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종철 교수는 평양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인들과 학자들의 말이라며 평양과 개성에서도 야간 조명으로 도시가 화려하게 변화하고 있고 야간에도 호텔이나 빌딩, 식당과 놀이공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이유로 우선 가뭄 해소에 따른 수력발전 부문의 개선을 꼽습니다. 수력발전은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강수량은 2015년 하반기부터 늘어나 지난해 1월과 6월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모작과 가을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5월의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뭄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2015년 수력 발전량이 지난해 다소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다 백두산 청년 영웅발전소 2, 3호기와 원산 군민발전소의 완공 등 새로운 수력발전소의 가동도 발전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력발전 부문 역시 2015년에 비해서 발전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열린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으로 꼽고 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효율 증대, 연료탄 공급 증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평양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효율화 등에서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추진한 70일과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에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도전에 따른 석탄 생산과 연료탄 공급 증가도 화력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정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력도 많이 투입하고 생산 자원을 미리 당겨서 넣는 거잖아요. 속도전이라는 게 주로 저기 석탄 부분을 생산에 늘어서 연료탄 공급이 늘어났을 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화력발전을 계속 강조하니까 발전소의 개보수 현대화를 당겨서 그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였을 가능성, 두 가지를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죠. 속도전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와 대북 제재 등으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북한 내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료 공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의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우연탄이나 유연탄이 늘어났다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량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평양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데는 중국으로부터의 발전기 지원 덕분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해외 인사는 평양의 경우 2015년 10월 유인산 중국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 이후 원조 형태로 중국산 발전기 10만 킬로와트 2기가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평양의 전력 사정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인사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도쿄신문은 지난해 7월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7차 당대회 직전부터 평양으로의 전력 공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전력 공급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북한의 발전량은 가뭄 해소와 7차 당대회에서의 전력 부문 강조 등에 따른 자원 투입 증가의 영향으로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입니다.
북한이 지금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 석탄 부분은 석탄의 수출량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석탄량이. 그러니까 2017년에도 전력난은 계속되겠지만 2016년보다 뭐 더 크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과제로 내세운 만큼 올해도 만성적인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소식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이 이제 끝이 났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신문이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 10분쯤 끝이 났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시작돼 점심과 짧은 시간의 휴식은 있었지만 8시간 40분에 걸친 긴 시간의 신문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중대사안의 피의자였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신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신문은 한국에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되는데요. 지난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7시간 30분이라는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를 받았던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을 넘어서 박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신문, 불명예의 새로운 기록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신문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임시유치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10층 임시유치시설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한 만큼 지금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10층 조사실이 임시유치시설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법원으로 향할 때까지였습니다. 법원 입구에서는 경호원 대신에 법원 안내원이 인도를 했고 또 자택에서 법원으로 향할 때는 대통령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를 탔지만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검찰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이 제공한 조금 더 작아진 승용차 뒷좌석에 여성 검찰 수사관이 양옆에 앉아있는 그런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 열린 법정에 도착한 순간부터 구인영장이 집행된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빠르면 오늘 자정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앞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은 내일 새벽은 되어야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또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춰서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국가 위신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오늘 신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되어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하는 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고 하지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어젯밤부터 태극기를 흔들면서 삼성동 자택 인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문이 진행된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이고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오늘 아침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할 시각에는 여러 명의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즈음에 법원 앞에서 짧게 집회를 열었다가 오후 7시쯤에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법원 인근에 2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권도 오늘의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자리가 비어있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오늘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은 저녁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39일이 됩니다.
네.
진보 정권을 세우겠다는 야당 쪽과 새로운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여당 쪽에서도 대선 준비에 향방을 가리는 중요한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구현해야 된다.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여당인 자유한국당 또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아픈 징계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승관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계 의원 82명이 서명한 불구속 수사 촉구 청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끝으로 이성이 임박한 세월호 인양 소식 살펴보죠.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데에도 날씨의 영향이 많은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월호가 오늘 거치게 될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상에 파도가 높아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막바지 작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파도가 좀 잦아들면서 마무리 작업을 했고요. 지금 막바지 마무리 준비를 하면서 내일 아침 7시에는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반잠수선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반잔수선 선박의 이름이 화이트 마리노입니다.
네.
7만여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아주 큰 크기의 선박이고요. 앞서 세월호를 바다 위로 끌어올렸던 바지선이 양쪽에 각 33개씩 케이블로 연결해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반잠수선은 만 톤에 가까운 세월호를 등으로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월호를 업은 반잠수선은 목포 신항까지 105km 바닷길을 시속 18km 속도로 아주 천천히 8시간 정도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3년에 걸쳐 세월호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이유,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명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이 아들과 딸, 남편과 가족을 기다리면서 세월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원인 모를 이유로 침몰되는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은 승객 443명 가운데 단 172명이었습니다. 295명의 승객은 바닷속에서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수습이 됐지만 9명의 승객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 희생자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목포 신항에는 세월호를 맞이할 정부합동수습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8명의 전문가로 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달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오늘 밤에도 출발할 수 있다는 반잔수선을 기다리면서 세월호가 안전하게 육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바닷길을 뒤따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예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job, and limited of friend. And I start working many low job, but always my hope I never ever given up.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